지금부터 한인중독증 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메일의 부정적인 면만 다룬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메일의 그 편리성과 장점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말씀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속도로 편이라고 해도 하루는 걸려야 전달됩니다. 전화를 걸어도 자세한 통계 자료나 차트 내용을 설명하기란 어렵고 인사와 안부를 묻는 등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이메일은 단 몇 초 안에 미국에서 한국에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요즘은 기업체들 간에 1GB가 넘는 사진이나 상품 정보, 계약서 등 큰 용량의 서류도 쉽게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팩스를 보내도 칼로 자료나 사진은 보내기가 어렵고 선명도가 이메일만 못합니다. 이메일은 종이가 필요 없어서 정크메일과 같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나 회사 도메인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호스팅 비용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큰 사이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은 편지, 팩스, 전화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용량 제한이 거의 없고 비용도 걱정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 설치한 개인 사서함과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대단하네요. 얼마 전에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대마초보다 IQ를 더 크게 손상시킨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용이 간편하고 이점이 많은 전자메일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IQ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영국 런던 킹스 대학의 그 심리학자인 글렌 윌슨 박사가 직장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지능지수, 즉 IQ가 대마초를 피울 때보다 2배 이상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대마초를 피울 때는 IQ가 4포인트 떨어져서 머리가 몽롱해지면서 수리력과 판단력, 집중력 등이 떨어집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 자판 앞에서 이메일을 하는 사람의 IQ는 이보다 6포인트나 낮은 10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밤을 꼬박 세운 뒤에 머리가 멍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IQ 둔화 상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특히 남성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IQ가 떨어지는 현상이 더욱 현저해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윌슨 교수는 정보화 기계에 매몰돼 일시적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고 IQ가 떨어지는 이른바 인포매니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염려하면서 정보화 시대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인포매니아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포매니아 현상이란 인포메이션과 매니아, 이거 합성 용어로 네. 정보 습득에 대한 열광 내지는 강박관념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새로운 정보를 찾고 이를 습득해서 저장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을 말하며 다운로드 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면 어떤 정보든 항상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체적인 기억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마치 어려서부터 너무 계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두뇌의 암산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말합니다.
네.
윌슨 박사는 정보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인간이 첨단 기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첨단 기술에 사람이 종속되어 버리면 매우 곤란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메일이 빠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선 교사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메일 중독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겸 각국에서 올라온 이메일 중독자들의 하소연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한 신문기자는 제발 치료 방법을 알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기사 마감 시간이 촉박해서 두세 줄은 더 써서 빨리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데도 도저히 이메일함을 열어보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호주에 사는 존이라는 젊은 회사원은 나는 이메일에 중독되어 있다.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메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컴퓨터 스크린에 작은 편지봉투 모양이 나타나면 황급히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봐야만 직성이 풀린다. 비록 친구가 보낸 하찮은 내용이라도 나는 흥분을 하면서 열어본다. 한 말레이시아 사람은 나는 이메일 중독자이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이메일 함부터 열어보기 시작해서 화장실에 가서도 이메일을 계속 체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올라온 사연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한 영국 청년은 저는 이메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시작해서 온종일 이메일에만 미쳐서 제대로 다른 일을 못합니다. 전부 다 이메일로만 일을 처리해서 우편으로 편지를 붙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 한 직장인은 나는 인터넷 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서 항상 빨리 응답하는 사람을 좋아하며 그래야 이메일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즉각 이메일 답변을 보내다가 중독자가 되었다.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연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미국인 남성은 한동안 이메일에 중독되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메일 문제 없이 내 자신이 직접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 직통형이 되어버렸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메일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관심이 바뀐 것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실은 이메일을 덜 체크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메일에 중독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디지털 중독을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중독자 회복 모임을 시작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너무나 이메일을 읽는 데만 바빴다고 말한 이 여성은 한메일, 야후 등 무려 7개의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메일을 온종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방금 미국 여성 이메일 중독자가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중독자 회복 모임을 시작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같이 실제로 이메일 중독자 회복 모임이 생겼습니까?
알코올 회복 모임에서 시작된 회복 12단계의 원리는 네. 모든 중독증 회복에 적용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복 이론으로 네. 오늘날 모든 중독증 회복 모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도 자신의 이메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메일 중독자 회복 모임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이메일 중독이 인터넷 중독에는 속하지만은 이메일 중독자와 그 가족들만이 별도로 이메일 중독자 회복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인터넷 역사가 아직은 짧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메일 중독과 인터넷 중독자들은 많지만은 아직 이런 모임이 미국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곧 이런 회복 모임들이 생겨날 것이고 네. 그래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는 중독증 전반에 대한 그간의 회복 모임 운영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네. 방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복 자료를 제공할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 세계 한인 중독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곳에 회복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 장기 회복 선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메일 중독에 처하게 되면은요, 자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겠고요, 학업 또는 근무 생산성도 자꾸만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만약에 이 회복 방송을 청취하면서도 지금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의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참 아주 좋은 상황을 세팅해 주셨어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다음과 같은 제안을 따라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컴퓨터에서 의자를 멀리 하십시오. 둘째, 그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몇 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셋째, 밖을 내다보십시오. 넷째,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거십시오. 여섯 번째, 가까운 친구나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메모를 적어서 편지로 보내보십시오.
네, 비록 간단한 사항 같지만요. 이렇게만 따라서 시도하셔도 이메일 문제에서 탈피하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메일 중독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더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메일은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Email is the time thief.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예.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메일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네.
이메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네.
2005년도 AOL 보고서에서 제안된 이메일 중독 예방 아이디어 1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종료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는 이메일을 교신하지 않는다거나 각자의 형편에 맞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 식사 시간에는 이메일을 하지 마십시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컴퓨터를 꺼버리십시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다가는 어느 한 가지도 잘못하게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은 매일 시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 번까지만 이메일을 교신하십시오.
세 번 교신한 다음에도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으시면 전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에 다섯에서 번 이메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번째,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메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메일을 보내지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나 주위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당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당신부터 이메일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자연 받는 이메일도 적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너무 지나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비록 아주 멋있다, great, 또는 좋은 것 같다, sounds good, 이라는 짧은 답변을 해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메일 홍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제발 자제하십시오.
일곱 번째, 이메일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수백만 통의 이메일을 받지 않을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참조 수치난, 즉 CC, 사용란을 자제하시는 것입니다. 참조 수치진으로 받은 이메일에 대해서도 응답을 바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 참조 수치진 모두가 응답을 해온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메일함에 보관만 하고 별도로 다시 저장하지 마십시오.
이메일 문제는 매일 새로 받는 메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메일을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메일을 Save As 이후로 새로운 폴더에 저장하지 말고 그냥 받은 그대로 놔두어도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메일을 바르게 처리하십시오.
메일을 열어볼 것인가? 삭제할까? 다른 사람에게 보낼까? 답변을 해야 하나? 파일에 보관해야 할까?를 잘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열 번째, 이메일을 스크롤해서 보지 마십시오.
주로 이메일 내용 밑에 있는 다른 링크란들을 클릭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메일 화면을 아래 위로 자주 이동하지 마십시오.
11번째, 스팸 이메일을 쉽게 처치하십시오.
요즘 이메일 시스템은 스팸 메일 통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정크 메일을 바로 스팸 폴더로 가도록 세팅을 해두면 스팸 메일을 일일이 삭제하지 않아도 스팸 폴더로 가게 되어 클릭 한 번으로 스팸 폴더에 있는 모든 스팸 글들을 단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뉴스레터는 구독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제는 아니므로 매일 뉴스레터를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13번째, 휴가 동안에는 하루에 10분만 이메일을 하도록 제한하십시오.
이메일 사용자의 60%가 휴가 중에도 이메일을 점검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비치 모래사장에 누워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고작 이메일뿐이라면 휴가를 망치시는 것입니다.
14번째, 일주일에 하루는 이메일을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이메일을 하지 않는 날로 정하거나 이메일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주말을 보내보십시오. 이상 14가지 사항들은 모두 스스로 해내실 수 있는 사항들로 이메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이메일 습성을 자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행 가능한 사항부터 한두 가지 시작하시다 보면 이런 습성은 이메일 사용 자제로 이어져서 자유시간도 많아지게 되어 자연 스트레스도 적어지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메일에 문제가 있거나 중독된 사람들은 전화나 이메일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메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두세 번에 걸쳐서 메일로 설명할 사항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전화는 서로 경청을 해야 하는 조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전화로는 실제 대화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메일보다는 쌍방 대화 형식이라 훨씬 좋습니다. 전화로는 화제 내용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지만은 이메일로 대화를 나누면서는 각자가 다른 생각이나 행위를 할 수도 있어서 이메일 교수는 마치 사랑 행위를 나누는 중에도 마켓 영수증의 내역이나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컴퓨터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경제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극찬을 했지만요. 인류사회학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인간 고립과 낮은 자아심을 우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님이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는 20여 년,
네.
그리고 인터넷이 일반하게 보급된 지는 10여 년이 지나면서
네.
예상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생산성을 증가시켜주지는 못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 부서나 은행에서 업무를 컴퓨터로 하고 있지만은
네.
인력이 줄어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사람들은 스팸메일, 게임, 음란물 등으로 컴퓨터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 생산성은 더 저하된 면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메일의 어떤 점이 주로 중독을 야기시킨다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이메일은 고통스러운 삶의 세상을 도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상에서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약속을 깰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은 아주 사적인 대화 수단으로 교신자 간의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유효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메일 사용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메일에는 다분히 익명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으로 과감하게 행세할 수도 있고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상에서는 실제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관심 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대화하고 만나는 실제 사람들에게는 중독이 되지 않아도 이메일 교신에서는 중독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학생들 간에는 문자 교신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교신 중독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 중독된 한 고등학생은 문자 메시지의 기원은 마치 핑퐁 게임과 같다는 그 말을 했으며 이 학생은 일주일에 700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에 발송한 이메일이 8,0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을 상담했던 상담자는 25년 동안이나 상담을 해봐서도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말을 했죠. 이 학생은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누가 보냈을까 하는 그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즉시 확인해 봐야만 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답변 메시지를 받으면 위안이 되어서 마치 탁구공을 서브하고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에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문자와 이메일 중독은 관계성 악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모든 중독 문제에는 직장, 관계성,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등과 같은 문제나 미처 해소되지 못한 정서감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됩니다. 아마 이 학생은 여자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발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메일 도중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스트레스는 결국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더욱 강박적으로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메일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탑 스트레스 원인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이해하시면 이메일을 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메시지가 너무 빨리 도착하거나 하루에 받는 메일량이 너무 많을 때. 두 번째, 날로 자꾸만 메시지가 쌓여서 이메일 파일이 커져만 갈 때. 셋째,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넷째, 이메일 응답으로 너무나 바빠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다섯째는요, 당신이 기다리거나 필요로 하는 이메일 내용을 발견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이메일 문제에 대한 개선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요?
역시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신의 스페이스를 재정비해라.
이메일함과 컴퓨터 스페이스를 모두 정리정돈하면 오히려 시간은 절약되어서 그 시간으로 다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삶을 즐기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재정비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이메일 작성 스타일부터 점검해라.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들의 스타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당신의 이메일 내용 초점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세상 아무도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부터 이메일 작성 스타일을 바꾸면 당신의 메일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핵심적인 회담만을 해와서 결국 당신의 시간이 절약된다.
세 번째, 하루 일과를 적절히 계획하라.
일부 사람들은 이메일 내용을 받아본 다음에나 결정하려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비생산적인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산적인 시간이 축나고 있다. 가능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답변을 보내서 응답자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정보를 저장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적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끝을 맺어야 한다.
네 번째, 이메일 내용에 따라서 스케줄을 잡지 말고 당신 자신의 스케줄대로 해라.
만약에 이메일을 저녁에 받게 되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자신이 세운 스케줄대로 일들을 처리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메일이 나쁜 습관도 시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명확히 하라.
기대치를 설정하고 당신의 시간과 활동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결정을 빨리 하고 다음 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끝내라.
네, 이메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흔히 time is money라는 말들을 하지요.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이메일 처리와 정보 획득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한 이메일을 읽고 응답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꾸만 메일로 물어보는 이메일 발신자를 만나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업무 내용의 요지보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오면 비록 그 답변 내용을 알고 있어도 가급적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짧게만 답변을 해줍니다. 두 번째, 장차 당신에게 덜 물어보도록 이메일을 보내온 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도선 명칭이나 웹페이지 또는 다른 책임자를 안내해 주어서 같은 건으로 다시 메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를 위해서 정보를 구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인데요. 혹 이런 직장인들이 명심해야 할 수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실제로 하루 일과의 15 내지 30%를 정보 검색에 소비하고 있으며 50% 이상은 온라인 정보 탐색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찾고 처리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상기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내용은 시간만 낭비시킨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내용도 시간 낭비이다. 내용이 너무 많은 것도 시간 낭비이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네, 아직은 정보 중독이나 이메일 중독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자, 선교사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많은 자료와 실례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정보 중독의 문제점과 회복을 다루어 주시는 데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 인터넷 회복 방송 네 번째 시간에 방송되었던 중고등학생들의 게임 문제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아주 많은 부모님들이 청취하시고 있고 유명 상담 기관에서까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복 방송은 나중에 다시 들어도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방송 회복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중독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님, 라디오 중독증 회복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여러분의 등에는 과잉 정보 배낭을 짊어지셨고 머리 위에는 이메일 보따리를 이고 계신 상태에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으신 것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이시니 오직